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기다릴 대자와 임할 림자의 대림절, 대강절은 라틴어로 번역하면 아드벤트, 그래서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도착할 손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비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대림절 강대상에 보시게 되면 촛불 다섯 개가 꽂혀 있습니다. 세 개의 보라색과 하나의 붉은색과 또 하나의 하얀색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첫째 보라는 희망을, 또 둘째 보라는 평강을, 셋째 보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탄절 바로 앞둔 직전 주일에는 붉은색을 점하는데 이것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오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가운데 오늘이 첫 번째이고 다음 주일이 두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 둘째 주일을 성경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 오랜 한국교회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에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성경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간 동안 둘째 주일만큼은 성서주일로, 성경주일로 지켜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늘을 이기며 내일을 바르게 준비하게 하는 힘이고 우리의 삶은 기다림이라는 퍼즐을 연결한 한 폭의 그림과도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코트 팩이라는 미국의 종교학자가 쓴 가운데 랍비의 선물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산간에 수동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상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찾고자 해서 모인 모임이 이제는 지옥과 같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수로 시작했는데 하나 둘씩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섯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문을, 수도 문을 닫을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수도원은 문을 닫아야 될까요? 어떻게 계속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랍비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섯 명밖에 남지 않았지. 자네 중에 한 사람이 꼭 메시아가 될 것이세라고 말했습니다. 랍비의 이 말을 듣고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다섯 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라 그랬는데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인가? 의심 많은 토마스일까? 의심은 많지만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닐까? 그의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임스를 쓸까? 제임스는 굉장히 한글을 잘하는 친구인데 그러나 그 친구 마음속에 깔려있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제임스를 쓰실 것이야. 아니야, 요한일까? 요한은 감상적인 사람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쓰실지도 몰라. 아론은 어떤가? 아론은 욕심 많은 사람이지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그를 쓰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앞비의 말에 이제는 그동안 과거에는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단점밖에 찾지 않았는데 이제는 동료들에게서 가능성과 장점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일까? 그들이 시각을 바꾼 날부터 이 공동체는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공동체에 다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전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답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코린티안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발음을 빨리 하면 코리안 처치가 돼요. 코린티안 처치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와 흡사합니다. 이 발음에서 뿐만 아니라 그 모습과 영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로마로부터 피신해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개척 멤버가 되어서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200명까지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루어졌는데 주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반발로 인해서 회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안디옥에 돌아옴으로써 2차 선교여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처럼 많은 은사가 있어서 놀라운 부흥과 함께 놀라운 정말 영적 비밀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거짓 순회 전도자들의 영향으로 주변의 헬라적인 사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세속화 가운데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뭐냐면 교인들이 은사들을 사모하고 정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육적인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과 육이 충돌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면서 도덕적인 의식과 삶에 대한 불감증으로 성적 자유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종교적인 싱크레티즘,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세례와 성찬, 영적 은사의 남용과 주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분쟁과 파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창립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 교회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생겼고 그 바울 후임을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지만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라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성령의 도에서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이분이 성령 목회를 나중에는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구약학자였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전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또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해서 교인들 가운데 나는 바울 싫어. 바울은 개척자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파. 그리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개바파야, 베드로파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나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하고, 그걸 또 팝을 그렇게 해서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무렵에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여행 일정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너무 다툼이 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바울 자신도 이 상태로 교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는 이성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판단하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보류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고린도에서 전해지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규탄하는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듣고 개척자였던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배신감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느끼게 되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대할 때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교인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배신과 분노감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이성을 캄다운하고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 거기 나와 있어요. 나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본능이나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고 지금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이라는 말은 바울을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인간을 정말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은혜로 대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행위대로 다루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자신의 모범과 함께 보다 기독론적인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교회론적인 몸으로서의 교회이면서 윤리적인 답변, 교회의 덕과 사랑과 순결과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분쟁과 파당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법정 송사가 있었고 결혼과 성의 윤리의 문제가 있었고 사도직과 교회 내 여성의 역할과 영적 은사들, 몸의 부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신학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과 또 복음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의 모습과 우리들은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삶, 거룩과 연합과 공동체 내에서 성령의 은사들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로 가게 된 계획이 취소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경영에 대해서 자신이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가려고 약속을 했지만 가지 않게 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내 마음에 주셨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취소한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규탄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오늘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을 근심케 한 사람을 징계를 하게 될 것이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근심 중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게 되면 근심 중에 있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진 다혈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성도들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그 대상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근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보류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진심이 뭐냐 하면 2장 4절 말씀과 같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은 내 마음속에 교인들을 사랑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많은 눈물이 있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은 눈물로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끼리 서로 마찰이 일어났었는데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의 권위에 대적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주님은 주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특징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으로 내게 임하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증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팽배해 있는 많은 어둠과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스테인글라스가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는 기도하는 사진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으셨는데 그걸 다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다 덮어놨는데 22층은 이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많은 다양한 인생의 문제 뒤에 계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또 장로님들 몇 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6,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변화를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복음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불꽃이 되셔서 우리들의 강팍한 심장을 우리들의 무쇠 같은 심장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기질과 습성을 녹이고 녹이셔서 하루에도 수없이 수십 번씩 강팍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말씀같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끝없이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정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신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순 덩어리인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나의 강팍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도 우리들의 역사도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역사와 인간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비전에 속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가 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난 하늘비전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생명의 숨결로 회복시켜주시고 생명의 세기원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아끼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눈물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성교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 가운데 나가는 하늘 비전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191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